건강한 아침 이진입니다. 지난 1일이었죠. 전남 나주시 영암군 일대 고령의 주민들이 반일을 마친 뒤 미니버스를 타고 귀가하던 길에 차량 충돌 사고로 버스가 전복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 사고 이후 전해진 뒷얘기들이 하나둘씩 알려지면서 많은 이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고로 돌아가신 할머님들 대부분이 평생 농사일에만 매진해 오셨던 분들이었고 그날 역시 새벽부터 무밭에 나가 일을 하느라 노고남을 안고 돌아오던 귀갓길이었다고 하죠. 출가한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시골 농사일을 하며 홀로 지내시던 어머님. 이제는 좀 일 내려놓으시고 편하게 지내시라는 자식들 만류에도 밭일 나가서 친구들과 어울리는 게 오히려 건강에 좋다고 하시던 어머님. 이런 사연들 하나하나가 남 이야기 같지 않은 그런 마음이 들어 더욱더 가슴이 아픈 이야기인데요. 하필 또 어버이날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5월 3일 목요일 건강한 아침 이진입니다. 5월 3일 목요일 건강한 아침 이진입니다. 오늘 첫 곡은 8371번 쓰시는 분의 신청곡 수잔 잭스의 에버그린 전해드렸습니다. 8371번 쓰시는 분 실록의 계절 5월이 됐습니다. 이진씨 늘 화이팅 하시고요. 문자는 매일 안 보내도 왕 청취자라는 거 잊지 마세요. 고혈압 당뇨 친구처럼 안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이 곡 신청해 주셨어요. 8371번 쓰시는 분의 마음이 저한테 잘 전달이 됐습니다. 영암의 미니버스 전복 사고, 운전자를 제외한 탑승자 14명이 모두 60대, 70대 이상 고령의 노인들로 용돈벌이로 밭일에 나섰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더 슬프고 또 아프게 느껴지는 그런 사건입니다. 요즘 시골 밭에서는 고구마, 수박, 호박, 고추 이런 것들을 심는 일손이 많이 필요한데 젊은 인부들은 대부분이 외국인밖에 없어서 7, 80대로 나이가 많은 노인들이 주로 그 일손을 충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마을 단위로 주변에 사는 이웃 할머님들이 이렇게 20명, 30명씩 미니버스라든지 트럭 같은 차량을 타고 일을 나가다 보니까 사고가 한번 나도 이렇게 한두 마을의 주민 중 상당수가 한꺼번에 사고를 당하는 일이 제법 많아졌다고 합니다. 불의의 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으신 피해자들 또 유가족분들에게 진심 어린 애도와 위로의 말씀 전하고요. 다치신 분들의 빠른 쾌유도 같이 빌어보겠습니다. 오늘 건강한 아침에서 준비한 내용도 소개해드릴게요. 생활 속의 한방, 100세 건강을 위한 어르신들의 100세 식탁 비법 살펴볼 거고요. 9988 건강길라잡이에서는 한국인 암 발병률 3위를 차지한 갑상선암에 대해서 알아보는 두 번째 시간 마련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갑상선암의 진단 또 예후에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몸과 마음의 조화로운 건강을 위한 시간이죠. 마음클리닉도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6시까지 건강한 아침 이진입니다와 함께해 주세요. 건강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생활 속의 한방. 매주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정지천 교수와 함께 건강에 대한 궁금증 풀어드리고 있죠. 오늘은 100세까지 건강하려면 어떤 음식들을 즐겨 먹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생활습관이 중요한지 배워보는 100세 식탁 시간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100세 식탁의 주인공 72세 되신 홍종철 어르신입니다. 평생 수술 한번 해본 적이 없으시고 크게 아픈 적이 없었을 만큼 건강 상태는 늘 좋으신 편이라고 하는데요. 평소에 식생활 어떠신지 배아량 리포터가 직접 어르신의 이야기 들어보고 왔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아침 8시 전후, 또 점심 12시 전후, 저녁은 5시 반에서 6시 전후 이렇게 해서 먹고 세 개 중에서 아침 저녁은 집에서 이렇게 먹고 낮에는 내가 노인복지센터가 있어요. 거기서 내가 주로 점심을 먹어요. 반찬이 뭐 무채, 메르치, 볶음, 그다음에 김치 종류에다가 또 항상 고기는 있어요. 뭐 이렇게 장조림 같은 거, 예, 그런 거. 삼겹살 같은 거, 뭐 목살 같은 거. 일주일에 한 2-3번은 술 한잔 하면서 먹고 그래요. 뭐 상추나 깻잎 같은 거 해가지고 고기 고기 되게 그거 없으면 또 고기가 맛이 안 나요. 꽉 싸서 먹어요. 고기 안 먹으면 안 돼요. 기력도 없고 체력을 또 지탱을 못하지. 다음은 고추 같은 거 매운 걸 원래 젊어서부터 안 먹어가지고 매우면은 계속 뭐 배가 그냥 막 끓다가 그다음에 이제 설사기로 나와요. 식상활이 그렇게 돼가지고 매운 걸 안 먹었죠.
네, 평소 식단이 간소하신 편인데 고기를 워낙 좋아하셔서 꽤 자주 드시고 계신 것 같아요. 이 어르신의 식습관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제때 식사를 하시고 고기를 자주 드시지만 항상 채소와 함께 드신 것은 이건 좋은 습관입니다. 네. 다만 이 연세 드신 분들은 고기를 드실 때 구워 드시는 것보다 삶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세계적인 장수촌에 속하는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위구르족. 네. 양고기를 많이 먹거든요. 그렇지만 삶아서 물은 버리고 고기를 먹습니다.
아.
이 고기를 불에 구울 경우에 예. 몸에 해로운 인은 증가되는 반면에 이로운 칼슘은 감소가 되고요. 거기다가 벤조피렌, 인돌, 타르 같은 발암 물질이 생겨나기 때문에
네.
안 좋죠.
또 고기를 드실 때면 늘 술을 곁들이신데요. 젊은 시절에는 꽤 많이 드시는 편이었지만 요즘에는 조금 양을 줄이셔서 도수가 낮은 소주로 한 병 정도를 거의 매일 드신다고 하네요.
자, 이 술이 말이죠. 양면성이 있죠.
예.
과음을 하게 되면 백독의 으뜸이 되니까 정신이나 몸을 모두 상하게 만들지만 적당히 마시기만 하면 백약 중에서도 으뜸이 됩니다. 그래서 건강을 유지하려면 밥, 고기 외에도 술을 빼놓지 말아야 한다는 인식이 옛날에는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원래 국상을 당한다. 아버지 부왕이나 뭐 이런 분이 돌아가신다거나 또 흉년을 비롯한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은 왕의 수라상에 나오는 반찬을 줄입니다. 감선, 반찬선자
예.
혹은 아예 반찬을 받지 않는 철선을 합니다. 그런 경우에도 신하들은 왕에게 술만은 드셔야 합니다. 그래야 몸이 축나지 않으십니다고 권했던 겁니다.
네.
뭐 전에 방송을 몇 번 해드렸지만 중국 5000년 역사상 가장 장수했던 황제 건륭제의 장수 비결에도 거의 매일 술을 마셨던 것이 꼭 들어갑니다.
네.
비결 중에 하나예요.
네.
물론 뭐 건륭제가 워낙 건강했으니까 술을 매일 마실 수가 있었던 거고 또 마셨지만 술을 취할 만큼은 안 했다. 절제를 했기에 장수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예.
사실 노인분에게 술이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요. 사실 그래도 노인분에게 어울리는 술은 소주보다는 양주보다는 곡식으로 담근 청주 막걸리 혹은 한약재로 담근 약주가 좋습니다.
암을 비롯한 그 여러 가지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술이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럼요. 몸 상태에 따라서 혹은 질병에 따라서 술을 절대로 마시면 안 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뭐 그렇지만 않다면은 하루에 한두 잔 뭐 이렇게 마시는 것은 좋은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특히나 노인분은요. 양기가 점점 허약해져 갑니다. 나이 들어갈수록. 또 아무래도 활동이 적으니까 기와 혈맥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어가는데 이 술은 따뜻한 성질로서 양기를 넣어주고 또 기가 통하는 통로 한방에서 경락이라 그러죠. 이 경락을 소통시켜주고 혈맥도 소통시키고 혈액순환 잘 되게 해주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찬기운을 물리치는 효능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위와 장을 따뜻하게 해주니까 소화에 도움을 주고 해독작용도 있고 또 두려움을 없애주고 근심이나 노염을 풀어주고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고 장점이 두루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한약에서 말하는 백병의 원인 담음을 술이 풀어줍니다. 그런데
네.
물론 말이죠. 술을 많이 마시면 또 담이 생깁니다. 주담이라고 술주자
네.
주담. 그러니까 술을 적당히 마시면 담음을 없애주지만
네.
많이 마시면 주담 생기니까 안 되는 거고 또 그 쌓이고 맺혀있는 응어리도 술이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노인에게 필요하기도 한데
네.
많이는 안 되는 거죠.
그래도 어르신들이 술 드실 때 특히나 주의해야 될 점 많지 않나요?
네. 이 연세 드셔서는 되도록이면 오후에 술을 마셔가지고 혈맥을 선도하는 데 도움이 되게 하라는 건 있지만 밤에는 마시지 말아라.
아.
네. 노인분에게는 낮술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네. 네.
특히나 오랫동안 발효시킨 술을 마시는 게 좋다. 그러니까 청주나 막걸리가 좋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뭐 과실주도 발효시키면 괜찮죠.
예.
그렇지만 정류해서 만든 소주는 양 중에서도 순전히 양적이다. 순양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너무나 양적이니까 몸의 그 반대가 음기 중에서도 진음입니다. 이 음기를 손상시킨다, 모손시킨다, 소모시키고 손상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소주는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노년기에 만약에 음주를 지속 계속할 경우에는 성인들에 비해서도 각종 노인성 질병들을 생기게 촉진해준다. 그리고 신경을 손상시켜가지고 동작의 감퇴나 인지기능 감퇴 또 치매 같은 이 정신건강 문제까지도 야기할 수가 있어서 안 좋은 겁니다.
네.
그리고 식사 후에나 식사 도중에 술 마실 때는 노인이나 젊은이나 혈중 알코올 농도가 차이가 없지만 식사를 안 하고 술을 마시면 노인에서는 알코올 농도가 갑자기 확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께서는 공복에 술 마시지 말고 반주로 드셔야 된다는 걸 꼭 잊어서는 안 돼요.
네. 또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고추처럼 매운 음식을 드시면 꼭 탈이 난다고 하시는데 이유가 뭘까요?
자, 원래 말이죠. 고추처럼 열 있는 음식, 매운 음식은 변비에 가장 해로운 음식입니다. 왜냐? 이 변비의 주된 원인이 열이거든요.
네.
물론 차가워 생긴 변비도 있습니다만 열인데 쭉 그러니까 고추, 후추, 마늘, 생강, 겨자 다 이 매운 맛이면서 열성입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 매운맛에 차가운 성질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매운맛에 열성이니까 장에다가 열을 넣어주는 거니까 변비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은 매운 음식을 먹으면 배가 끓다가 설사가 나온다.
네.
원래 말이죠. 이 배탈에다 설사 익히는 음식은 어떤 음식이냐. 쓴맛 음식입니다. 원래 대변 잘 나오게 하는 건 쓴맛이에요. 항생제 먹으면 설사하잖아요.
네.
쓴맛이 강하니까 캡슐에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설사 일으키는 음식은 쓴맛 음식, 차가운 성질의 음식, 기름진 음식이지만 매운 맛을 내는 음식도 설사 일으킬 수 있습니다.
네.
왜냐? 이 매운 맛이 장에 자극을 주니까 이 장이 민감한 분들은 탈이 나서 설사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원래 그 과민성 대장 일으키는 음식에도 매운맛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설사의 종류가요, 16가지나 됩니다. 많습니다. 그중에 열 때문에 생기는 설사, 열설도 있어요.
네.
열로 인한 설사는 고추나 마늘 같은 열성 음식을 먹어서 장에 열이 많아져서 생기는 건데 이 특징이 뭐냐. 배 아프다가 설사하다가 배 아프다 설사하다 반복합니다.
네.
원래 열설은 주로 열성병, 뭐 장티푸스 같은 이런 병이 걸렸을 때 나타나지만 또는 열성 체질, 몸에 열이 많은 체질인 분이 그런 열 음식을 많이 먹은 경우에도 잘 생깁니다. 자, 보니까 이분은 매운 음식은 아예 안 드시고 거기다가 주로 드시는 게 차가운 성질인 무, 상추, 깻잎을 즐기는 걸로 봐서는 아마 이분이 열성 체질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네.
자, 근데 원래 또 고추도 좋은 음식이에요.
그렇죠.
네? 그 중국 모택동 주석의 밥상에 고추가 빠지지 않았다. 모택동 장수 비결에 고추 매일 먹은 게 들어갑니다.
네. 이번에는 홍충철 어르신께서 운동하시는 이야기 좀 들어볼 텐데요. 운동을 평소에 즐겨 하신다고 합니다. 퇴직 전까지만 해도 제법 격한 헬스기구 운동을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요즘은 어떻게 체력 관리하시는지 이야기 들어볼게요.
전국의 산을 싹 누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두대간, 일대간, 구정맥 뭐 이래가지고 그다음에 정맥에서 떨어지는 치맥이라고 그래. 치맥에서 떨어지는 기맥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다 따지면은 뭐 몇백 개 되죠. 이거를 한번 가면은 100km에서 120km 많이는 제일 약한 게 한 80km. 그럼 그게 며칠이냐면 보통 3박 4박 그 정도 돼요. 그거를 한 달에 세 번. 그러니까 개운하죠. 땀 흘리고 나도 개운하고. 젊어서 엿기 같은 거, 무거운 거 같은 거 다 들었으니까. 여기 한 번 이 인대가 삐끗해가지고 이게 팔을 그냥 저려서 못 쓰는 거예요. 한 15년 그 정도. 그 후에부터는 이제 이 엿기 같은 건 안 오고. 근데 운동을 하던 체질이니까 운동을 계속 해. 가벼운 거 이렇게.
네, 12월에서 3월 겨울철을 제외하고는 봄, 여름, 늦가을까지 전국의 산이란 산은 다 다니고 계신다고 하는데 70대 어르신이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싶을 정도입니다.
네, 뭐 70이 넘으셨지만 정말 체력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예.
뭐 제가 직접 뵙고 체력 상태를 확인해 본 건 아니지만 이 등산 다니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고도 남을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열이 많으신 분이라서 집에 가만 계시지 못하고 자꾸 밖으로 그것도 산으로 다니신 것 같은데요.
네.
이분이 그 저 주민등록상 나이야 뭐 70이 넘었지만
네.
아마도 이 체력 나이는 어지간한 50대보다는 훨씬 좋을 것 같네요.
추운 계절을 피하신다고는 했지만 그래도 산속에서 며칠씩 등산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좀 위험해 보일 것 같아요.
예, 뭐 지금까지는 워낙 체력이 좋으셔서 괜찮지만 이제부터는 그래도 혼자 산을 다니신다거나 혹은 초봄이나 혹은 늦가을에 산에서 주무시는 거 이거는 좀 피하시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 이 노인분에게는요. 이 갑작스런 기후 변화가 질병을 일으키는 주된 요인의 하나입니다. 뭐 산속의 날씨가 워낙 변화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분은 뭐 워낙 심폐 기능이 강하셔서 괜찮으시겠지만 그래도 이제 앞으로는 무리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5년 전까지만 해도 주로 격한 근력 운동을 좋아하셨던 모양이에요. 역기 운동을 주로 하셨었는데 인대를 크게 다치신 이후에 운동 종목을 등산으로 바꾸신 거라고 합니다. 등산 역시 조금 격한 운동이긴 하지만 그래도 근력 운동보다는 유산소 운동이 노년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아, 네. 노인분들에게도 근력 운동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주요한 근육들은 운동을 해야죠. 그렇지만 그렇게 힘든 웨이트 트레이닝 그래죠. 이거는 좀 무리가 따르기 쉽습니다.
그렇죠.
이분도 다쳤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좀 노인분들에게는 가벼운 등산이 좋습니다. 그 트레킹이라고도 하죠. 그렇죠? 그 2500년 전에 무려 73세까지나 장수했던 분이 계시죠.
네.
인류의 스승 공자. 이 공자가 등산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등산이 가장 좋은 운동이라고 칭찬까지 했습니다.
네.
아, 물론 뭐 그 당시에야 뭐 요즘과 다르게 운동 종목이 별로 없었고 뭐 또 뭐 이 등산하는 게 돈이나 장비가 거의 들지 않으니까 등산이 제일 좋다고 했겠지만
네.
이 공자가 말이죠. 키도 엄청 크고요. 굉장히 큽니다. 체중도 많은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공자가 등산을 비롯해서 말 타고 활 쏘고 사냥 다니고 낚시도 하고 무예 연습도 하고 또 수영도 하고 거기다가 제자들하고 올려가지고 교회로 유람 다니는 거 이런 식으로 운동을 참 많이 했습니다.
네.
그게 공자가 건강하게 장수했던 주된 요인이 아닌가 싶어집니다. 그래서 이 할아버님께서도 이 등산을 너무 힘들게 다니지 마시고
네.
꽃 계절에 꽃 구경도 하시면서 즐겁게 등산하시는 것이 100세까지 건강해 사시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100세 식탁의 주인공 72세 홍종철 어르신 만나뵀습니다. 앞으로도 건강관리 잘하셔서 더 행복하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정재천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휴대폰 뒷자리 0392번 쓰시는 분, 안녕하세요. 건강한 아침 애청자입니다. 새벽에 수고하시는 이진 씨 너무 감사해요. 저는 천안에서 회사원의 간단한 아침 식사를 만드는 아줌마입니다. 얼마 전 들었던 곡이 저의 감정을 여며서 처음으로 신청해 봅니다. 가수 임혁 씨의 노래 눈물 젖은 목포항에 듣고 싶어요. 저에게 또다시 감동을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보내주셨네요. 아, 그런 곡들이 있죠. 이 눈물 젖은 목포항의 제목 때문인가요? 많은 분들이 신청하시면서 마음을 쏙 들어왔다, 마음을 울렸다 이런 사연을 많이들 보내주시더라고요. 0392번 쓰시는 분의 신청곡 임혁의 눈물 젖은 목포항에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9988 건강 길라잡이. 매주 목요일에는 우리 한국인에게 흔하게 발생하는 암질환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함께하고 있는데요. 지난주부터는 중앙암등록본부가 발표한 2015년도 대한민국 암발생통계에서 위암, 대장암에 이어 세 번째로 발생자 수가 많은 암이죠. 갑상선암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서울대 보람의 병원 내분비외과 최용준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갑상선암의 진단, 또 암의 유형, 예후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갑상선암 검진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2015년도 국가 7대 암검진 권고안 가운데 갑상선암 검진 권고안을 보니까 갑상선암 검진은 일상적으로 권고하는 검진이 아니라면서 특별한 증상이 없으면 검진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나와 있던데 이게 어떤 의미죠?
예, 말씀하신 대로 2015년에 국가 7대 암검진 권고안 가운데 갑상선암에 대해서 보면은요.
네.
갑상선암 검진은 일상적으로 권고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우선 갑상선암은 조금 늦게 발견해서 수술해도 대부분 괜찮고요. 크게 문제가 되는 분들은 국가 차원에서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는 나라 전체 의료비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검진을 권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하지만 암이 커진 뒤에 수술하려면 아무래도 합병증 발생률도 높아지고 갑상선을 전절제해야 되는 비율도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예.
개인적으로 약간의 금액을 들여서 검사를 하고 암이 커지기 전에 미리 발견하는 것도 개인적으로는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갑상선암은 크기가 상당히 자라기 전까지는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셨었는데 그러면 크기가 자라도록 잘 모르고 지내다가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보통 어떤 식으로 증상들이 나타나는 건가요? 뭐 이런 경우라면 암이 의심된다 이런 만한 증상들이 있나요?
네. 이제 갑상선암이 의심되는 경우는 굉장히 다양한데요.
예.
결절이 있을 때 흔하게 생기는 게 40, 50대 여성들에게서 갑상선암이 많이 생기는데
네.
드물게 20대 미만으로 나이가 적거나 60세 이상으로 고령이면서 목에 뭐가 만져지면 조금 더 암을 의심하셔야 되고요.
네.
목의 결절이 딱딱하게 만져질 때 그리고 주변 조직하고 붙어서 이렇게 잘 움직이지 않으면 암 가능성이 조금 더 높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음식물을 삼킬 때 목에 걸리는 증상이 있거나 이제 겉으로 봐서 목에 혹이 보이면 일단 우선은 암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병원에 방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 갑상선암은 대개 건강 검진을 받다가 우연히 결절이 발견되면 추가 검진을 통해서 이제 진단을 내리는 경우가 많은 걸로 아는데요.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대개 어떤 검사 그리고 어떤 평가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네, 이제 초음파가 대표적인 검사가 되겠는데요.
네.
이제 먼저 결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결절이라는 말은 암이든 암이 아니든 우리 몸에 생기는 모든 혹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나쁜 결절은 암 또는 악성 결절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네.
괜찮은 결절은 양성 결절 또는 단순 결절 이렇게 부릅니다.
네.
따라서 결절이 있을 때, 그러니까 초음파에 혹이 있을 때, 양성이냐 악성이냐를 구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초음파로 모양을 보면 경험이 있는 의사는 어느 정도 이것은 암일 수도 있겠다. 아니면 이건 절대 암일 가능성이 없다. 이걸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초음파에서 암이 아닐 것 같으면 더 이상의 검사가 없이 지켜보게 되고요.
네.
암일 수 있겠다 싶으면 보다 더 정확한 확진을 위해서 새침 흡인 검사라는 걸 하는데요. 얇은 바늘로 갑상선 결절에서 세포를 뽑아낸다 그래서 새침 흡인 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뽑은 세포를 현미경으로 봐서 암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정확한 검사인데 흔히 말하는 다른 조직에서 조직 검사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검사를 하게 되면 정확도가 어느 정도나 높은지 궁금하고요. 또 한 번의 검사만 하게 되면 주변의 전이 상태까지도 같이 판단을 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해요.
네, 아무래도 얇은 바늘로 일부 세포만 뽑아내서 보는 것이라서
네.
모든 환자에서 100% 정확하게 진단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10명
중에 두세 분 정도는 이 새침 흡인 검사에서도 결과가 확실하게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그 검사를 다시 한번 반복한다든지 아니면 더 굵은 바늘로 찔러서 조직을 얻는다든지 하는 이런 검사가 필요하기도 하고요.
네.
일부 환자에서는 이렇게 검사를 여러 번 하고서도 정확하게 진단을 내릴 수가 없어서 한두 번 검사해보고 결국 수술을 해서 암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주변의 전이 상태 여부도 판단이 되는지 여쭤보셨는데 갑상선암은 보통 임파선이라고도 얘기하는 림프절로 전이가 되는데요. 갑상선 결절처럼 이 림프절이 초음파에서 의심되는 게 보이면 이 림프절을 바늘로 찔러서 전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암검진에서 갑상선의 기능검사는 따로 할 필요는 없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갑상선암하고 갑상선 기능 이상은 전혀 별개의 병이고요. 그래서 암검진을 할 때 기능검사를 반드시 같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갑상선암이 있어도 암은 갑상선 전체에서 봤을 때는 아주 작은 부분이라서 그 암이 있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기능을 대부분 잘하기 때문에 갑상선 기능은 대부분 정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에게 이제 이 내용을 설명드릴 때 벌레 먹은 사과로 비유를 해드리는데요.
네.
우선 갑상선이 사과고 갑상선 기능이 그 사과의 맛이라고 하고 그 암은 벌레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네.
벌레가 사과를 조금 파먹었다고 하더라도 사과 나머지 부분은 맛이 그대로이듯이 벌레가 사과를 통째로 다 먹어버리지 않으면 그러니까 암이 갑상선 전체에 다 생겨서 정상 갑상선이 없어질 정도가 아니라면
네.
갑상선 암이 생겼다 그래도 갑상선 기능은 대부분 괜찮습니다.
그러면 검사 결과 암이 아니라 단순한 결절로 판명이 나는 경우에는 특별한 치료 없이 그냥 그대로 둬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네, 단순 결절이라 그러면 대부분 치료가 필요가 없습니다.
네.
대부분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일부 환자분들은 결절이 크기가 커서
네.
불편한 증상이 생기거나 미용적으로 봤을 때 목이 불룩 튀어나올 수도 있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 보기 싫거나 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암이 아닌 단순 결절이라고 하더라도 환자와 상의해서 수술을 하기도 하고 고주파 치료를 하기도 하고 알코올 주사 치료 같은 걸 고려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주파 치료나 알코올 주사 치료는 어떤 치료법이죠?
예, 먼저 고주파 치료는 이 갑상선 결절이 딱딱한 이제 고형 성분일 때 주로 하는 치료이고요.
네.
가느다란 침을 이 결절에 넣고 뜨거운 열을 거기다가 전해줍니다. 그래서 그 열로 결절을 태우는 치료고요.
네.
결절을 없애는 효과는 아주 뛰어나서 2, 3cm 되는 정도의 갑상선 결절도 쉽게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으로는 비용이 2, 300만 원으로 많이 비싸고 시술할 때 통증이 생길 수도 있고요.
네.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알코올 주사 치료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고주파 치료가 딱딱한 결절일 때 하는 것에 비해서 결절이 물로 이루어진
네.
그러니까 액체로 이루어진 흔히 말하는 물혹 혹은 낭종이라는 것일 때 주로 하는 치료고요. 우선은 주사바늘로 그 액체를 다 뽑아낸 다음에 그 빈 공간에 고농도의 알코올을 넣고 잠시 후에 빼내게 되면
네.
그 물혹이 있던 공간이 쪼그라들어가지고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자랄수록 점점 없어지게 되는 그런 효과를 얻는 건데요.
네.
고주파 치료에 비하면 많이 저렴하고 간단히 시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결절이 주로 물로 이루어졌을 때만 효과가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고주파 치료나 알코올 주사 치료나 모두 이 결절이 암이 아닐 때에만 해당되는 치료이고
네.
암일 때는 수술 이외에 다른 치료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양성종양이라고 해서 그냥 뒀는데 나중에 암으로 진행되거나 하는 그런 경우도 있나요?
네, 이건 아주 중요한 점인데요. 보통은 한번 세침 검사에서 암이 아닌 그러니까 일반적인 단순 결절로 나오면
네.
이것이 나중에 암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예.
하지만 아주 드물게 실제로는 그런 경우가 저희가 관찰할 수가 있는데요.
네.
세침 검사를 할 때 암이 아닌 부분의 세포만 뽑아서 검사를 했다 그러면 실제 암인데도 불구하고 양성으로 판정이 되고
네.
또 이게 나중에 암으로 진단이 바뀌게 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크기가 1cm보다 작은 그런 암들은 바늘로 정확하게 찌르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실제 암인데도 불구하고 주변 정상 세포가 나오면 이게 결과적으로는 양성이 암으로 진행하는 결과랑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거겠죠.
예.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예방하고자 양성 결절이라고 하더라도 초음파로 봤을 때 모양이 의심스러우면 1, 2년에 한 번씩은 초음파 검사를 봐가면서 그 결절이 커지나 어떻게 변화하나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갑상선 암이 종류가 아주 다양하더라고요.
예, 갑상선 암은 이제 여러 종류가 있고 그거를 크게 네 가지로 단순화해서 얘기를 시키자면
네.
먼저 가장 흔한 것은 갑상선 유두암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전체 갑상선암의 95% 정도이고요. 암세포가 배열한 모양이 젖꼭지 모양처럼 그러니까 현미경으로 봤을 때 유두 모양이라 그래서 유두암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고요.
예.
다행히도 갑상선암 중에서 가장 예후가 좋아서 갑상선 유두암이 걸린 환자분들의 99%는 이 병으로 돌아가시지는 않습니다.
네.
유두암 다음으로 흔한 것은 여포암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전체 갑상선암의 한 3% 정도고 유두암보다는 예후가 약간 안 좋기는 해도
네.
치료가 어렵지는 않고 생존율도 90% 이상입니다.
네.
이 둘이 이제 우리 갑상선암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겠고요.
네.
이제 한 1% 정도 차지하는 것이 수질암이라는 것이 있는데 수질암의 절반가량은 유전성으로 생기게 되고요. 그래서 수질암을 가족 중에 누가 한 명이 진단을 받게 되면
네.
나머지 가족분들이 이제 유전자 검사를 받아야 될 필요가 있고
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제 예후는 유두암, 여포암에 비해서 나빠서 재발을 쉽게 하기도 하고 전이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5년 내 사망률이 20, 30% 정도로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마지막으로 역형성암이라는 것이 있는데
네.
이건 굉장히 무서운 암인데 다행히도 굉장히 드뭅니다. 그래서 이 암은 진단되면 6개월 내에 대부분이 사망하는 아주 무서운 암인데요.
네.
한번 발견이 되면 하루하루가 다르게 크기가 커져서 이제 급한 치료가 필요한 병이게
네.
되겠고 다행히도 갑상선 환자 500명에서 1000명에 한 명 정도로 드물게 있어서 일반적인 갑상선암 환자분들이 이 병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갑상선암은 대체로 진행 속도가 어떤 편인가요? 또 다른 장기로 전이되는 경우도 많은지 그 부분도 짚어주세요.
네, 갑상선암이 가장 많이 재발하거나 전이하는 곳은 우선은 가까운 목 근처의 림프절인데요. 이 림프절 재발이나 전이는 그렇게 됐을 때 수술로서 완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치료가 그다지 어렵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 굉장히 드물지만 뼈나 폐로 전이가 되면 치료가 굉장히 어렵게 되고요. 다른 암이 만약에 폐나 뼈로 전이를 했다 그러면 아예
네.
손쓸 방법이 없다고 볼 수 있는데
네.
갑상선암은 그래도 또 좋은 것이 방사성 동위원소 치료라는 치료가 있기 때문에 이 치료에도 비교적 효과가 좋아서
네.
이런 드문 전이가 생겼다고 그래도 반드시 치료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갑상선암에 관련된 내용 또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암의 유형이라든지 예후에 관련된 내용 전해드렸어요. 오늘도 서울대 보람의 병원 내분비외과 최영준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휴대폰 뒷자리 4028번 쓰시는 분 문자 주셨어요. 평양 공연 때 보니까 이 노래 참 좋더라고요. 이 곡 듣고 싶습니다 하시면서 최진희의 뒤늦은 후에 신청해 주셨습니다. 맞아요. 이 공연 보시고 많은 감동 느끼신 분들 많으신 것 같습니다. 최진희의 노래 뒤늦은 후에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마음 클리닉. 매주 목요일에는 몸과 마음의 조화로운 건강을 위해서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고 이해하는 시간 갖고 있는데요. 오늘도 정신건강의학과 김병수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마음 클리닉의 문을 두드리신 분은 미용실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인데요. 하루 종일 일에 매달리다 보니 늘 시간이 부족해서 가족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다는 그런 미안함을 안고 사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배아량 리포터가 사연 들어보고 왔거든요.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딸 둘이 있는 엄마입니다. 손님도 새벽에 뭐 예약도 하시고 뭐 밤늦게도 하시고 제가 가족과 할 수 없었어요. 이때까지. 더 남들하고만 함께 한 거예요. 거의 다. 그래서 가정보다는 밖에 일의 우선으로 생각했었는 것 같아요. 그동안. 그래서 가장 피해자가 남편 같고 자녀 같고. 그래서 그게 이제 지금에 와서 좀 식구들한테 많이 미안해요. 이제 서서히 들은 한 10년 전부터 남편도 조금 건강이 안 좋아 보이고 애들도 보니까 많이 혼자 둬서 성격상에 조금 장애가 좀 있어 보이고 그랬을 때 좀 많이 괴롭죠. 엄마가 항상 안고 살아야 하는 건데 그 애들만 따로 둬가 외롭게 커가지고 좀 그런 것 같아요. 야단을 치면 저는 잘 클 줄 알았었어요. 아이들이 안 좋았을 때 좀 안아주지 않았어요. 그런 게 좀 아프고 이 남는 시간을 은퇴를 빨리 해서 가정과 함께 할래도 이제는 일을 하지 않고는 가정이 이미 내 손에서 사람들이 떠난 거죠. 이미 시기를 놓친 거죠. 그래서 이제는 시간을 좀 많이 함께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 시간을 가깝게 좀 만들 건지.
네, 늘 바깥에서 일을 하시느라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갖지 못해서 그게 마음에 많이 걸리시는 것 같아요. 가족들을 피해자다 이렇게까지 표현하셔서 저도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네, 저는 근데 어머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듣고 최대의 수혜자가 남편이고 네. 그다음 수혜자가 딸들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예.
왜냐하면 어머님께서 아마 젊은 시절부터 밤낮 없이
그렇죠.
미용실에서 일하시면서 돈도 벌어오시고 열심히 사시면서 네. 그 혜택들을 다 누가 받았겠어요? 남편이나 가족들이 받으셨겠죠. 그러니 어찌 보면 가족이 피해자가 아니고요. 어머니의 가장 덕을 많이 본 분들이 남편과 따님이실 겁니다.
네. 근데 지금 아마 아내분 입장에서는 어머님 입장에서는 뭐 경제적이나 이런 면에서 가족들에게는 도움을 줬을지언정 정서적으로 이렇게 딸들을 안아주지 못해서 미안했다. 또 남편이 몸이 아프니까 그것도 걱정이 많이 된다 하시는 걸 보면 그런 정신적인 부분에서 좀 짐? 빚을 네. 지고 계신 것 같아요.
워킹맘이나 맞벌이 부부로 살아오신 어머님들이 항상 이런 말씀 하시죠.
네.
내가 자녀에게 충분한 시간 가져주지 못했어. 회사에서 일 너무 많이 하느라
네.
집에 와서는 애정을 충분히 못 쏟은 것 같아요. 내가 나쁜 엄마 아닌가요? 뭐 이러면서 죄책감 호소하시는 경우가 너무 많죠.
네.
그런데 과연 엄마가 집에서만 계속 있으면서 딸하고 시간 너무 많이 보낸다고 해서 정말 그러면 딸이 아무 성격 문제 없이 잘 자랐을까? 절대로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반대로 어머님이 독립적으로 자기 생활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주면 딸이 그 모습 보고 아 나도 엄마처럼 열심히 살아야겠다라고 또 어머니를 롤모델로 생각하실 수도 있는 거니까 무조건 시간 못 보냈다고 잘못 살았다. 딸에게 미안하다. 피해의식 갖는 거 저는 오히려 그게 더 문제라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이제는 지금이라도 일을 그만두시고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또 막상 평생을 해오신 일인데 그만둔다는 게 쉬운 결정은 또 아닐 것 같고요.
저는 절대로 그만두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랫동안 해오신 일이고요.
예.
무엇보다도 딸들이 이제 다 크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히려 지금 딸하고 시간 많이 보내겠다라고 내일 접어버리시면 이제 딸들도 다 커서 엄마하고 보내는 시간들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 내 시간만 너무 허무하게 많이 늘어나서
네.
공허한 느낌이 드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에 와서 뭐 은퇴를 빨리 하겠다, 딸하고 무조건 시간 많이 보내야 된다라는 생각에 너무 자기 일을 쉽게 접어버리신다면 후회하게 되실 수도 있으세요. 오히려 저라면
네.
하시던 일 좀 유지하지만 조금씩 조금씩 줄여나가는 점진적으로 시간을 조금씩 일하는 시간을 줄여나가시는 방향으로 생각해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그 사연 주신 분은 가족들하고 이 거리를 좁히고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건데 그냥 뭐 일을 그만두고 극단적으로 가정으로 돌아간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조금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이때 너무 다가가려고 노력하시는 게 역효과가 나실 수도 있으세요.
아.
왜냐하면 딸들 입장에서도 네. 좀 어색하게 느낄 수 있거든요. 물론 남편분은 굉장히 좋아하실 거예요.
네.
건강도 챙겨주고 뭐 나도 내 생활도 챙겨주고 니까 하지만 딸들에게는 좀 다른 입장일 수도 있거든요. 그간에 조금 시간도 적게 보내기도 하고 서먹한 느낌이 있고 좀 더 갈등이 있었고 긴장이 있었다면
네.
의외로 너무 의도적으로 너무 다가가려고 하면 어려워질 수도 있거든요. 차라리 이럴 때는 엄마가 멋지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방법일 수 있어요. 딸들이 부러워하게끔 말이죠.
네.
엄마가 그동안 일벌레 일중독자처럼 계속 일만 하셨는데 요즘에는 시간 나시면 오히려 여행도 다니시고 뭐 자기 스스로 치장도 하시고 즐겁게 사시는 것 같더라. 오히려 엄마가 네. 자기 삶에 여유를 갖고 편안하게 살아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네.
딸도 오히려 더 부드럽게 접근하기가 더 좋아지거든요. 어머니가 항상 일에 쫓겨가지고 야단치고 항상 여유가 없어서 빡빡하게 보여서 그래서 접근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대하기 어려웠는데요. 요즘 우리 엄마는 시간 여유가 생기면 노래도 흥얼거리고 여행도 다니셔서 훨씬 여유로워 보여서요. 내가 말 붙이기가 좋아졌어요. 이렇게 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따님에게 내가 의도적으로 넘어가겠다 보다는 내 삶의 여유를 조금씩 조금씩 찾아가겠다라는 것을 먼저 실천하는 것이 딸의 관계도, 관계를 회복하는데도, 중요하겠지요.
네. 그리고 앞서서도 그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어머니께서 이렇게 희생을 하시고도 열심히 일을 하심으로 인해서 가족들이 뭐 혜택이라면 혜택을 본 부분도 분명 있을 것 같은데 가족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는 어머님만 일방적으로 노력을 하시는 게 아니라 가족들, 뭐 따님들 또 남편분 다 같이 이야기도 많이 하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맞아요. 남편분도 노력하셔야 되고 따님들도 무조건 엄마가 우리 챙겨주지 않았어요 하고 네. 원망할 것이 아니고요. 이제 성인이 되었다면 아 우리 어머니 너무 고생하셨구나. 그동안 희생한만 하시고 사셨는데 이제 어머님도 즐겁게 사셔야 되게 우리가 도와드려야겠구나 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네.
무엇보다도 아마 따님들 나이가 드셔서 결혼할 때쯤 되면 어머니를 너무너무 고마워하시게 변하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혹시 좀 서먹하시더라도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시간 지나면 반드시 우리 딸들이 나의 고마움을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믿고 기다려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그리고 제가 얼핏 든 생각인데 저도 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 어머님께서는 못해준 거에 대한 미안함만 많이 생각을 하셔서 딸들이 나에 대해서 섭섭해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따님들 입장에서는 뭐 그런 생각을 안 하고 계실 수도 있는 것 같고요.
아, 맞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화를 조금씩 늘려가면서 생각 공유를 하신다면 아마 짐이 좀 덜어지시지 않을까
그러게요.
싶어요.
어머님이 모르는 딸의 생각,
그렇죠.
어머님이 미처 깨닫지 못했던 딸의 속깊은 마음도 네. 대화를 하다 보면 나올 수 있으니까 찬찬히 대화 나눠보시면 너무 좋겠어요.
네, 오늘 교수님 말씀처럼 일 그동안 해오셨던 거 어느 날 갑자기 그만두시겠다 이런 결정은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일은 꾸준히 해나가셨으면 하는 바람은 저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미용실 운영하고 계신 어머님의 마음속 고민 같이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마음클리닉 정신건강의학과 김병수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 건강한 아침에 열심히 참여하는 청취자 14분께 친환경 어싱 전문기업 쉴드그린에서 어싱 테라피 네모 패드를 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건강한 아침 이진희였습니다.